요즘 이 길이 며칠 동안 막히죠? 노량진의 그 배수지에 사고 때문에 거기 뭐 방송국 차 또 저는 새벽에 일부러 가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항상 그 지나다니던 길인데 거기 그렇게 큰 공사가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뭐든지 정도를 안 지키고 항상 무리를 하면 언젠가 그렇게 참사가 나죠. 여러분 좀 늦게 가도 천천히 되어져도 반드시 개인사든 공적인 일이든 정도를 지키십시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정도를 지킵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요일 밤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좋죠? 예. 주일 밤은 내 정신이 아니고 생방송 다섯 번으로 설교하고 주일 밤 쓰면 거의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수요일 밤은 아주 그 기분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 두 주 쉬었죠? 고린도전서 강의를 동해 선교 때문에 제주 선교 때문에 두 주 쉬었는데 오늘 10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칠 겁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구태여 가르자면 11장 1절로 끝이 나야 됩니다. 11장 1절 읽진 않았지만 11장 1절까지로 이제 끝을 낼 겁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주제인지 아세요? 8장부터 시작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낌에 뭐 이렇게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나 성경이 들은 얘기 또 들은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주제가 맞춰집니다. 그만큼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가볍다는 얘기일까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얘기를 이제 좀 총정리해서 사실상 결론 겸 마치는 시간인데 두 주간 이제 건너뛰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잊었으리라고 전제를 깔고 다시 8장서부터 하면 기겁을 할까봐 이제 10장만 한번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이제 정리를 오늘 하겠습니다. 자, 10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죠? 형제들아,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주제를 얘기하다가 샘플을 하나 꺼내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10장은. 결론을 짓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지 않니? 그러면서 샘플을 하나 들었는데 그 샘플이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 때의 노정을 바울이 꺼내든 겁니다. 여기 이제 첫머리가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자,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대상이 신자란 얘기예요?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일어났던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조상들, 그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지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샘플로 지금 꺼내든 겁니다. 자, 너희 조상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꺼내는데, 크게 네 주제를 꺼냈었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떤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는가. 첫 번째 죄가 우상숭배죄였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우상 숭배하다가 이들이 많이 죽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많이 죽어요. 죽고 남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겪었고 그 사건의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가를 봤겠죠. 그러면 뭐가 된 겁니까? 경고가 되고 거울이 된 겁니다. 그렇죠? 남은 자들 속에서 그러면 경고가 되고 거울이 되었다면 다시는 비슷한 실수를 해야 마땅합니까? 안 해야 마땅합니까? 안 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더 엄청난 짓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것도 그 앞에 경고를 받고 남은 자들 가운데 음란과 음행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또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앞에 큰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을 듣고 보고 겪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더 큰 경고와 더 큰 본보기가 되었겠죠. 그래서 고쳐졌나요? 안 고쳐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 가운데 또 무슨 범죄가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가 벌어져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엄청 또 죽습니다. 그리고 또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그럼 더 엄청난 경계와 본보기를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큰 경계심을 가지고 각성을 했어야 옳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젠 원망의 시험이 듭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또 많은 백성들이 죽어요. 이런 일들을 듣고 보고 겪을 때마다 우리 TV나 또는 신문 지상에서 끔찍한 사건들을 보도로 접할 때마다 우리 반응 어때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분노하죠?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한 이러한 조상들이 넘어졌던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는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 본보기로 기록했고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기록했대요. 11절 다시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리고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나 또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런 보도나 그런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분노하고 치를 떠는 착각보다는 뭘 알아야 돼요? 아,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그런 생활 속에 그런 환경 속에 그런 부모 속에 살았다면 저 친구와 같은 저런 절박한 일상 속에 나도 살았다면 나는 어떨까?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이게 수긍이 가야 돼요. 속으로는 에이 그래도 아니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의 진의가 뭔지 압니까? 항상 그 자리에 너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치떨고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사실 그러니까 거울 삼아서 본보기 삼아서 여러분들은 절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쪽에 사실은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치를 떨 일이 아니고 분노할 일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로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만난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인간의 치부를 드러내고 인간의 절망스러운 것을 보게 만들어요. 해서 그 결론적 목적지가 어딥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매일 뼈저리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놓은 가운데 확인하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겁니다. 그거예요. 어떤 범죄가 발생하고 어떤 아픔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아니에요. 누구도 큰 소리 못 쳐요. 누구도 큰 소리 못 쳐요.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마저도 잘못 해석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예요. 자, 그래서 14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에서 이런 설명을 하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자, 잠깐 앞을 볼까요? 그렇게 조상들이 광야 노정에서 넘어졌던 사례들을 설명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덩어리에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같이 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말한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안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네. 지혜를 굉장히 숭상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게 교회 분위기였고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말은 사실상 슬쩍 비튼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한다. 이 말은 이런 뜻이겠죠. 너희들 지혜 있다면서,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같이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말한다 그래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그 지혜가 뭘까요? 복음, 진리, 자유,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알고 그 진리의 핵심 가치인 복음이 주는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진리 쪽에 대해서는 강한 자예요. 그래서 우상은 없다. 우상은 없으니까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 있다. 우상은 진짜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당시에는 신자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신자들이 적어도 택도 없이 적었죠. 우리나라에서 복음할 율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아세요? 요 강 건너 강남이래요. 거기는 어쨌든 주일마다 교회 출석하는 퍼센트지가 60%가 육박한답니다. 이거 실지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돈 많은 것들이 예수까지 믿어. 강남에 살면 다 돈이 많나요? 전 솔직히 그런 거 부럽진 않아요. 쥐뿔도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가 아니라 부럽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머지 전부가 고린도 세상 자체가 우상 숭배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게 우상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믿고 보니까 이게 전부 우상 천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사회 제도나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부 그게 일상이에요, 그냥. 곳곳마다 신전이 서 있고 신전 안에 신전에 섬긴 창기들이 있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창기들과 몸을 섞고 이게 죄도 아니고 그들이 그냥 매일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인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쪽 동네로 넘어와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죄덩어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이 뭔지를 알았고 자칭 그리고 진리가 뭔지를 알았고 진리가 말하는 자유가 뭔지를 바울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지만 우리는 자유한다. 소위 이 자유를 이제 그들이 지식인들이니까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을 때나 똑같이 활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려면 자연히 어느 커뮤니티에 들어가야 돼요. 우상의 커뮤니티에 안 들어가고는 식생활이 안 되게끔 사회 시스템과 구조와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에 복음이 주는 소위 진리라는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가서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또 심지어는 그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우상이 없으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뭐 곡인데 뭐. 하나님이 다 자유하도록 주신 건데 뭐. 자, 내용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한날 약한 자가 이제 막 복음에 입문한 자가 목사님이 제단에 바쳐줬던 고기 드시고 있네? 저거 그럼 우상 숭배 아니야?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더라고요. 약한 자가 아직 이 소위 자유라는 복음과 진리로 들어오지 못한 자가 이제 막 초입에 들어온 자가 그걸 보고 형태적인 것만 보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만 넘어진 게 아니고 아뿔싸 소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는 이 사람도 쯧쯧쯧 애송이들 복음의 진리도 모르는 것들 이러고 이 약한 자를 정죄해버리더라고요. 결론은 둘 다 넘어진 거예요. 맞죠? 둘 다 넘어진 거예요. 동시에 둘 다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소위 복음의 진리와 자유를 알고 있다는 이 사람들이 그 자유라는 명목 하에 우상 숭배 커뮤니티에서 그 문화 속에 섞여 살다가 복음이 혼잡해지는 영적인 실수를 많이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다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단호하게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사실은 그들이 내용은 자유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약한 자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건져야 될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형태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떤 형태를 갖추고 붙드는 것도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둘째는 약한 자를 위해서. 맞죠?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양복 안 입고 설교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어디 설교할 때는 양복을 꼭 입어야 하느니라 그런 복음이 있어요? 내가 복음에나 있을까? 그런 복음 없잖아요. 그런데 양복을 정장을 갖춰 입죠. 아, 국가 대표들도 입수하는데 정장을 입고 들어가는데 아, 청바지 찢어진 거 좀 입고 들어가면 어때요? 나는 그 홍명보 씨의 그 의중과 의도를 알죠. 어떤 포멀한 형태를 유지시킴으로써 사실은 형태를 강조하는 겁니까?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까? 정신 상태를 강조한 거 아니에요? 예? 말끔하게 양복 입고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모델처럼 멋져요,들. 근데 그 멋진 것만 보면 안 되죠. 갖춰 입고 형태를 구비해서 사실은 뭐가 갖춰지는 겁니까? 내용이 재무장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나 저는 선교지 나가면 그냥 이렇게 티셔츠 같은 거 넥타이 안 메고 청바지 입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렇게도 해요. 문제는 어떤 형태냐가 자체가 진리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 3.1교회는 이제 한 가지 좋은 장점이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 중에서도 좋은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다는 게 참 좋아요. 어디 저러고 찬양을 합니까? 네? 일반 교회 가서는 가운을 다 입어야지. 그렇죠? 그 일반 교회 가면 여기 앞에 늘 뭐가 있냐면 종이 있어요. 종 땡 치고 에밀레 종만한 게 늘 있어요. 지금 교회마다. 뭐, 왜 그렇게 큰 걸 갖다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종 꼭대기에다 반드시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오래된 이야기인데 부목사님이 그 예배 시간에 사회를 보시다가 이거 이제 시계 딱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계를 딱 봐서 땡 정각 칠 때 이것도 같이 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앞에 서면은 사실 긴장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매번 서지만 긴장이 되는데 그만 이 종 치는 걸 놓치고 지나갔어요. 바로 그냥 신앙 고백하고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종을 안 치고 예배를 시작하냐고 댕댕거리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싫지. 정말 이런 웃지 못할 별 거지 같은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뭔 짓이에요 그게 도대체. 아니 종을 안 치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근데 이게 이제 형식의 중요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놓치는 내용이죠. 그러나 형식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학 같은 때 참 시간 보내기가 힘들어요. 학교 다닐 때는 시간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모르는데 방학을 하면 학생들이 그냥 처져버려가지고 시간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녀석은 제가 가르치던 녀석인데 어떤 녀석은 겨울방학이 됐는데 이 제가 그때 서대문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학원이 그쪽에 다 있었어요. 영어 학원을 세상에 네 개를 끊어왔어요. 네 개를. 겨울방학 들어가는 날. 그래서 제가 걔를 알거든요. 놀고 먹기 좋아하는 애인 줄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수강증 네 개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너 미쳤니? 그랬어요. 내가 너를 아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강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메어놓지 않으면 이번 겨울방학 확 날아갑니다. 그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어딘가 메어놓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형식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형식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앞선 선배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이 뭘 삼아요? 기초를 삼는다고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10장 오늘 본문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앞을 보실까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덕이라는 말이 헬라 말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기초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앞선 행위가 남에게 뭐가 된다는 얘기죠? 기초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까지가 사실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조원들은 리더들을 봐요. 또 리더들은 누굴 봐요? 간사들을 보죠. 간사들은 누굴 봐요? 진장들은 어떻게 하는 걸 봐요? 진장들은 누굴 볼까요? 저를 보겠죠. 송목사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게 많아요. 사실은 억지로라도 갖춰야 될 때가 많고, 이건 모든 신앙인들의 사실은 공통의 기쁨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죠, 우리가 자유롭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첫 절이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성숙하다와 어리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뭡니까? 어린 아이들은 모든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이해가 돼 있어요. 항상. 그런데 성숙하다는 건 모든 세계관이 이타적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부모의 고달픔이에요. 부모가 되어가면은 모든 사고가 자꾸 자기 중심적이기보다, 뭐 안 그런 부모들도 있겠지만은 요즘은 안 그런 시니컬한 부모들이 많아요. 요즘은 지 앞길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야, 나도 노후가 이제 50년 기다리고 있어. 너 알아서 해. 학교만 보내면 끝난다. 없다. 요즘은 이런 부모들 많아요. 저는 근데 그건 잘하는 거라고 봐요. 사실은 그거는 피차가 위에서 좋은 겁니다. 시큰 젊은 날 자녀들한테 다 퍼붓고 나서 이제 늙고 병들고 머리맡에 약봉지 수북이 쌓이고 가진 거 없으면은 그 전부 짐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자녀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어디 갖다 버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잖아요. 이건 냉정한 현실이에요. 갑자기 이제 주제가 바뀌었지만은 어쨌든 성숙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은 자기 중심이냐 남의 중심이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해요.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뭐 먹으란 얘기예요. 도대체 먹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기준 하나를 제시해 놓고 있죠. 자, 성경을 잘 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행동의 기초와 행동의 기준을 내 양심 중심으로 봐야 돼요. 남의 양심 중심으로 이해해야 돼요. 남의 양심. 내 양심으로는 자유할 수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내 양심으로는. 그런데 그거는 어릴 때 하는 얘기예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이 행동과 이 태도와 이 언어가 걸려 넘어지느냐 아니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할수록 남 정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든 면이 다양한 면으로 바뀝니다. 참 신기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절대라는 말도 잘 안 쓰고 결코라는 말도 안 써요. 그렇구나. 그거는 우유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조가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성숙해지면 지조가 많이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그거는 곧 이런 얘기가 돼요. 사람이 다양해진다는 거죠. 도화지에다가 불난지 글이라면 빨간과 까만밖에 몰랐는데 대학 가서 프로가 돼 보니까 불난지 그림이 18가지 색깔로도 그리더라고요. 맞죠? 그게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예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온.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이어서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앞을 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갑자기 유대인과 헬라인의 개념을 꺼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냥 먹으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결론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죠. 너의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사람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너의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이 정죄를 받아버리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잃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신앙인의 가장 궁극적인 행동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얻는 기준입니다. 이래서 생명을 얻겠는가와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문제인가로 질문하면 언제나 틀림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일부 끝나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목양실에 오셨길래 정말 들어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에 빠져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헤어지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나서 두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든 영혼의 문제와 그 생명을 사랑하는 쪽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바울이 뭘로 결론 맺고 있습니까? 생명을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생명과 사랑이에요. 자, 우리 2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바울이 왜 꺼낸지 아십니까? 이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의미 없이 중간에 그냥 폼으로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오늘 26절이 실질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시편 24편 1절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기도문 속에 항상 하고 있는 경구입니다. 기도문입니다. 자, 그러면 뭘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고 계셔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이 본문에 해당하는 기도를 할 때는 어떤 개념으로 어떤 이해 속에서 이 기도문을 낭송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관점에서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왜 재차 인용했을까? 자,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유대인들이 주로 식사하기 전에 낭송하는 기도문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시편 24편 1절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본문을 기도처럼 낭송할 때는 이런 개념이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온 천지 사방에 우리 민족만을 선택하셔서 우리 민족만을 사랑하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 민족에게만 복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 그런 이해와 신학적인 해석을 담아서 기도를 했다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자기 민족을 벗어난 겁니까? 못 벗어난 겁니까? 못 벗어난 거예요. 동시에 그 기도문 속에는 교묘한 못된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다른 이방 민족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은 불쌍하고 개 돼지 취급을 받았어요. 누구의 기준에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택함 받지 못한 더러운 것들, 불쌍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오, 웬일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을 다 주셨군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 주는 누구의 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무슨 정신으로 이 얘기를 다시 합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그들이 갖고 기도했던 개념과는 그것을 뛰어넘는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방인들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고 택한 자들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뭘로 결론이 끝나요? 생명과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빌립보서를 강의할 때 정확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을 저는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이 말은 바울이 교만한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자, 여기 본받는 자 된 것 같이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뜻이, 기준. 기억나요, 안 나요? 수요 성도들. 이게 다른 예배 때는 안 했으니까.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줄 서죠. 지긋지긋하게 섰죠. 군대 가서도 줄 서고. 미국 가보세요. 줄 서다가 줄 서는 걸로 끝나요. 맨 앞에 줄 설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기준. 손 들면 전부 오하여를 그 줄에, 그 사람 중심으로 맞춰야 돼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온 대열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맞죠? 바울이 지금 누구 뒤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뒤에 섰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기준이니까. 그러면 자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누구 뒤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뒤에 선다는 건 누구 뒤에 서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뒤에 서라는 얘기예요. 맞죠? 자, 왜 이런 극단적 발언으로 오늘 전체 이 긴 8장서부터 이어온 주제를 마칠까요? 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자, 예수님은 모든 행동, 역사의 행동 기초가 자기 중심적인 유익의 기준을 두었습니까? 만민을 살리려는데 인생의 기준을 두셨습니까? 만민을 살리려는데 그의 생애의 기준을 두셨어요. 오늘 바울이 내내 강조한 바로 그 원칙으로 주님은 가장 완전한 모델로 이 땅에 오셔서 온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우리 같이 죽였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약속을 붙든 모두에게 그 소망으로 새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느 분 기준 뒤에 줄 서는 인생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라는 기준 뒤에 줄 서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삼일교회 60년 역사 속에 어떤 발자국을 남기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조금 더 흐트러뜨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 하나가 우리 교회 역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에게 여자는 추억이고 여자에게 남자는 역사라고요. 이해가 되나 모르시겠어요? 남녀 간의 사랑의 온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가 되어주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생생히 살아서 이 명령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할게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는 얘기 속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과제와 명제가 던져진 선언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모든 세계관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유대 관점을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의 구약의 모든 신앙의 속성은 이랬습니다. 나는 이 죄도 안 짓습니다. 저 죄도 안 짓습니다. 이것도 안 했습니다. 저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관점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극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 안 짓게 하려고 불렀습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죄도 못 짓고 저 죄도 못 짓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도 100이라면 99분의 1 정도의 이유는 되겠죠. 그러나 그게 1이라면 훨씬 더 많은 목적의 퍼센티지를 적극적인 데 두었다고요.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죠. 십자가마저도 그 부유한 유업으로 가는데 이정표에 불과하다니까요. 십자가 중요해요, 안 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있나요? 그런데도 그 십자가는 그 하늘의 부여와 영광과 풍성함으로 나아가는데 이정표에 불과하다고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영 관점에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요구하시는 바가 얼마나 부요와 영광과 저 은하수 넘어 또 다른 태양계가 있듯이, 개구리가 운물 안에서는 운물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죠. 그런데 연못에 나와보니까 웬걸? 운물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세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단 줄 알고 어느 날 실려가서 바닷가를 나가보니까 이건 형태도 안 보여. 바닷가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야 돼요.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 조개껍질 죽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가야 돼요. 더 넓은 바다로. 하나님이 우리 삼일교회 젊은이들을 이 2000년도 이곳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불러놓으신 그 하나님의 부요를 바라보면서, 꿈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가야 돼요. 내가 이 죄도 안 짓고 저 죄도 안 짓고 이걸로 만족하는 그 소화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의 틀을 벗어나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바울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충만에 눈을 여는 적극적 꿈과 비전을 갖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데 왜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영적인 진단을 내놓았었죠. 너희가 어리구나. 기억나죠? 너희가 아직 어리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눈을 열어야 돼요. 내 생애 속에 연봉 몇천에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목숨을 거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부유한 하나님의 꿈과 노른 세상을 향하게 하는데 하나의 수단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직장이 목적이 돼서 되겠어요? 연봉이 목적이 돼서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데 수단이 돼야 돼요. 돈은 수단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 삶의 수단으로 주신 것에 목적지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니 온 세상, 온 역사, 온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부유한 영광 앞에 눈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남은 영덕, 울진, 대만, 일본,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위에 기도합시다. 농어촌, 수도권, 또 우리 군선교회 이르기까지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또 동해 땅에 제주 땅에 뿌리고 온 열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넘어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